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애굽에서 가정의 위기와 온갖 어려움을 겪은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 보니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했죠. 왜냐하면 어저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바로가 사례를 이렇게 결혼하려고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지참금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죠. 고대에서는 이렇게 왕이나 귀족이 신부를 데려올 때는 엄청난 지참금을 선물로 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지만 그래도 바로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준 거 다시 다 뺏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창세기 16장 1절을 보면 아내 사례도 애굽에서 몸종 하갈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바탕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잃은 것은 없고 오히려 잘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손해본 건 없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에서 잔뜩 얻어온 재물 그리고 애굽에서 얻어온 애굽의 여종 하갈은 곧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의 씨앗들이 되죠.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물들을 함께 갔다 돌아온 욕심 많은 조카 롯이 그걸 많이 챙기고 관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롯은 애굽의 물질주의 문화를 보고 배우며 야심가가 됩니다. 곧 삼촌 아브라함을 배반하게 되죠. 또 애굽에서 데려간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 집안은 또 나중에 큰 분열과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장은 불로소득을 취한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로 픽업한 세상적인 이익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3절, 4절 보십시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회개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애굽으로 도망간 자신의 죄를 살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고 거짓말했던 자신의 죄를 뼈아프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난을 자초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러나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련이 또 터지는데 이번에는 내부의 갈등입니다. 멀리서 주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옆에서 나를 도왔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은 정말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과의 갈등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당시에 재산이 대부분 가축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축들이 한정된 목초지에 있으면 뜯어먹을 풀이나 물도 적어서 서로 같이 동거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동시에 원래 그게 아니더라도 소유가 많으면 평화롭게 둘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경험상 보니까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놓은 형제들일수록 그 유산 분배 문제를 놓고 형제가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재산도 좀 많았는데 애굽에서 바로한테 받아온 재물까지 합치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아졌어요. 땀 흘려 얻지하는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게 문제였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먼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어요. 일찍 부모가 돌아가신 조카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롯 또한 부모처럼 아브라함을 의지했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아브라함에게 충성했어요. 천의 고아가 될 거를 삼촌이 거둬줘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브라함도 롯을 데리고 일시켜 보니까 이 두뇌도 빠르고 참 남보다 훨씬 낫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지역 회사에서 거의 기획본부장 정도를 했을 거예요, 롯이. 그런데 애굽에서 갑자기 얻은 재산으로 인해서 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가난하고 고생하던 시절엔 없었던 분쟁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절에 일어난 거예요. 기업도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투자 결정을 잘못하게 되고 서로 내분이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트러놓고 평화롭던 형제 간의 관계에 갈등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을 경계하라고 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싸우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우지 않고 그 종들이, 목자들이 다툽니다. 현대전은 대리전이죠. 강대국들이 서로 직접 싸우지 않고 앞에 다른 하수인들을 세웁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과 러시아처럼 가운데 한국을 놓고 한국전쟁 때도 미국과 소련이 싸웠잖아요. 월남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싸우고 그런 걸. 얼굴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대리전에서는 윤리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가리는 투쟁뿐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성향을 띠죠. 어떤 정당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개인 소신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이 결정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이 대리전을 펼칩니다. 이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은 좋은 목초지와 물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였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결국 두 주인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며 사업하며 살려는 사람이었고 롯은 빨리 돈을 벌어 성공해 보려는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고 롯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업에 성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롯의 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이 화려한 애굽에 다녀오면서부터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돈만을 보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삼촌 밑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서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롯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돈과 자기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줄 아브라함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 부추겨서 롯은 계속 자기 편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툴 정도였다면 이제 롯의 세력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인과의 갈등은 안 보면 그만이니까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수 없는 가까운 내 동지가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세력을 키웠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7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방인들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 롯 캠프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들끼리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 싸우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죠. 왜 교회가 이렇게 싸우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갈등을 정말 은혜롭게 잘 해결해야만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갈등이 생기면 우리 동양의 정서상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 찾아가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워낙 롯이 네 가지가 없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질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찾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쪽이 어른입니다. 어른은 이런 일로 싸우지 않아요. 영적 어른은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찾아가서 이 갈등을 푸는 물꼬를 틉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We are brothers.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사실 잘잘못 따지기로 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따질 일이 많죠. 네가 어떻게 컸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지면 감정이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질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심플하게 너와 나는 형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를 싸움을 계속 갈등을 갖다가 악화시키는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대리전의 원인 제공을 우리 보스들이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책임을 지자. 지도자들이 서로 다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하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책임을 져야 돼요. 정의의 이름으로, 개혁의 이름으로 툭하면 싸우려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히 우두머리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리더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리더를 대신해서 얼마나 더 싸우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기도 응답이 없으리라. 성령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리라 그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 잘 안 될 거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존심 다 버리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 다 버리고 롯에게 먼저 가서 풉니다. 우리가 형제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싸우지 말자. 영적으로 성숙한 쪽이 항상 먼저 풀더라고요. 9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네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대안이 없는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분쟁의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화목하며 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서로 반목하지 말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서 헤어지지 말고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져야 돼요. 서로 붙어서 싸우지 말고 헤어져서 잘 살자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헤어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기도하고 헤어질 때 잘 헤어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헤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롯한테 백지수표를 줘버렸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갈라서기로 결정할 때 어느 쪽에서 서로 유지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가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라도 자기한테 좋은 이익 조건을 계약서에다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영적인 어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죠. 롯한테 네가 먼저 좋은 땅 골라서 가라.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고 롯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롯과 아브라함의 집안은 계속해서 반목하게 되겠죠. 끝까지 내가 내 걸 챙기려 욕심을 부리면 싸우게 돼요. 그래서 축복하며 헤어지려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당장 누가 봐도 그 당시 풀이 넉넉지고 기름진 곳은 어디일지 바보가 아닌 이상 척 보면 나오는 답인데 롯한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이 영리한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리라는 거 아브라함은 훤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볼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화해를 청할 때는 손해를 볼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 손해를 볼 걸 결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챙겨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등바등 끝까지 싸우지만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은 손해볼 것을 믿고 보낼 수가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눈앞에서 포기하는 것 같은 이런 결정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해본 뒤에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상황에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겠다. 가장 좋은 땅을 양보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지가 남은요. 지가 인간이면 여기서 삼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납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그 윗물 아랫물이 분명한데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롯은 역시 정말 네 가지가 없는 정말 영악한 인간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럼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쫙 눈을 들어서 살펴봅니다. 롯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갈 비전의 땅을 살펴본 게 아니라 전형적인 그 투기업자의 눈으로 화천대유의 눈으로 쫙 보는 내가 어디를 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땅인지 알지도 못한 채 떠났던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적인 롯의 차이예요.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 딱 보니까 물이 넉넉한 곳. 롯이 바라본 요단 평지는 풍부한 물을 공급받고 있어서 아주 비옥했습니다. 녹축 농경 문화에서 아주 최상의 조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 풍부한 물로 형성된 그 요단 평야의 비옥함이 에덴 동산 같지 않았는가 생각이다. 애굽 땅과 같았다. 그들이 방금 다녀온 기름진 곡창지대로 유명했던 애굽 땅과 비교해서 최고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지금 방금 다녀온 이 애굽 땅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 물질 문명에 대한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예요. 욕심에 가득 찬 눈, 물질 문명에 사로잡힌 눈으로 판단할 때 그 판단 결과는 뻔한 거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 옆에서 상당한 재력을 키웠습니다. 기획본부장으로서 실속을 다 챙겼을 거예요.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이죠. 5절에 보니까 롯도 아브라함처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롯이 없는 게 있었으니 그는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장막은 롯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재단이 없었죠. 장막은 사업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재단은 예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장막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이 없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았지만 바로 이것이 훗날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롯의 선택 기준을 세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장막의 축복만 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뿌리가 되는 믿음의 눈으로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그 화려한 장막을 선택하고 갔던 롯은 이제 내일 본문부터 나오지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부서집니까? 돈은 돈대로 잃고 가족들은 분열하고 모든 것이 비참해져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직하지만 양보하고 손해보고 믿음의 눈으로 예배를 쌓으면서 장막을 올려간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의 인생을 살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떠나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이 세상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